시편 14번 메시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시편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 두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편 28편부터 30편까지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시편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시편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현미경 아래 둘 때 그 시편들 안에서 신성한 표준에 따른 것을 발견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다윗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것을 말할 때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많은 시편들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는 다소 쉽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또 매우 비밀합니다. 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말씀이지만 누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 많은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 관한 앤드루 머리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은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 관한 진리는 매우 비밀하고 깊습니다. 신약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용어상으로는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고 비밀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혹은 주 안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몇몇 선교사들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그들은 안에라는 전치사의 용법을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안에를 주를 신뢰하는 혹은 주를 의지하는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잘못된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은 단지 방주를 신뢰하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신약이 육신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남인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원칙에 근거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신약의 용어는 심오합니다. 경건의 큰 비밀은 육신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는 바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또한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그가 아니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시편들이 인간적인 관념에 따라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전적으로 다른 혹성에서 나온 다른 관념에 따라 쓰여졌습니다. 신약을 이해하기가 그처럼 어려운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 곧 아들 안으로 믿으라고 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안으로라고 번역하지 않는데 이는 이것이 좋은 영어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으로는 아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실상 안으로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안으로라는 말은 이러한 신성한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분의 뼈 중에 뼈라는 책을 쓴 저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헬라어 원문이 영어 번역본들과는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고 하는 펜 루이스 여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신성한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언어로 제한받지 말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언어란 우리의 문화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우리에 의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신약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단지 외적으로만 방주를 의지했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한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발걸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침례받음을 통해 우리는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간략한 교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표준과 시편 25편부터 41편까지에 나타난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의 대비를 보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의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편 28편부터 30편까지 있는 이러한 혼합된 표현들을 보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도록 하나님을 부름. 시편 28편은 기자가 그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도록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타난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을 보여줍니다. 그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을 때 귀를 막지 말며 잠잠하지 마시기를 구함. 기자는 그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막지 말며 잠잠하지 마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생명나무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무런 생명의 표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에 대해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신성한 관념에 따른 말이 아니며 다윗의 인간적인 관념에 따른 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호흡이며 성경 각 권의 모든 구절과 모든 낱말들이 다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각 행과 낱말들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사탄의 말도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와에게 하는 뱀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성경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사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이지만 성경의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인과 함께 그를 끌지 말고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시기를 하나님께 구함.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과 함께 그를 끌지 말고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기를 구하였는데 이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역사를 생각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하시며 다시는 건설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나무에 따른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 악한 자에게 보복하여 달라고 구할 수 없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힘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을 송축함. 다윗은 그의 힘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탄원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한 노래와 감사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내적인 힘과 외적인 방패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의 힘이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떠받쳐 주실 것을 구함. 다윗은 또한 그분의 백성들의 힘이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떠받쳐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시편 28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표준에 속한 것은 전혀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면서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함에 있어서 다윗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권능 있는 자를 권하여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신성한 광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권함.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권능 있는 자를 권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신성한 광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권했습니다. 힘있고 위엄에 찬 하나님의 소리, 영광의 하나님의 뇌성. 3절부터 9절까지에서 다윗은 힘있고 위엄에 찬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 말합니다. 다윗에 의하면 하나님의 힘있고 위엄에 찬 소리는 우레와 같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말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부수고 그 나무들로 송아지같이 어린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고 했으며 광야를 진동시키고 심지어 가데스 광야까지 진동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에 의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시편의 표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다윗의 찬양과 축복은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의 말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신약에는 시편 29편에 나타난 다윗의 방식에 따른 기도나 찬양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 시편은 너무나 물질적이고도 육신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홍수 때 보좌에 앉으시고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함. 다윗은 또한 홍수 때 보좌에 앉으시고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함. 시편 29편 끝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성전 낙성가에서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에서 나타난 다윗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다윗이 죽은 후에 건축되었고 봉헌되었습니다. 그의 대적들 위에 그를 들어 올리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의 혼을 음부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높이 칭송함. 다윗은 그의 대적들 위에 그를 들어 올리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의 혼을 음부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권하여 그분께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함.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권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그분의 기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분의 은총은 평생 지속되며 저녁에는 울음이 남아있을지 모르나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통하고 결코 요동치 않음. 6절에서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시편 30편에서는 이같이 말했으나 그가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는 확실히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산을 굳게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산이란 그의 제국, 그의 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간구함.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그가 만일 무덤에 내려간다면 하나님께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진토가 주의 진리를 찬양하고 선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었으며 그가 만약 죽어서 무덤에 내려간다면 주의 진리를 찬양하고 선포할 수 없을 것임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관념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언가를 빚으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함.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그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시편들을 읽을 때 구약 경륜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며 옛 언약은 율법을 근거로 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랑했고 율법을 높였으며 율법 지키는 것을 극도로 귀히 여겼습니다. 많은 시편들이 율법을 지키는 원칙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시의 기본 요소이자 골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타락하고 하락한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문자로 된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그들 존재 안에 기록된 살아있는 법에 근거한 또 다른 언약, 곧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법, 살아있는 법이 신약에 믿는 이들 속으로 기록됨은 하나님이 그들 속으로 분배되시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법이십니다. 새 언약 안에서 전에 죽어있던 우리는 소생되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였으며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는 신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언급되지 않은 표현들로 충만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아들과 교통케 하시고 또 아들에게 참여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께 참여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본성이 되시며 심지어 우리의 인격이 되십니다. 신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우리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는 한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과 하나이며 그분과 함께 자랍니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인격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되지 않는 한 인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찬송가 130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영원한 우리 사랑. 주와 나는 영원히 하나 그 무엇도 못 나누. 이 사랑 날 강권하니 주를 높이 찬양해. 나는 주가 되고 또한 주는 내가 된다네. 이 찬송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키셨고 또한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참된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로 만드신 것과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경건의 큰 비밀이 하나님의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인 우리를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 충만이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사람인 우리로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33년 반을 이 육신 안에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육신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육신 안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 안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우리와 연결되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이며 그분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분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우리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생명과 본성으로 소유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인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경건의 큰 비밀의 시대, 즉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3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 완결되고 복합된 영으로 실제화 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합된 영과 하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 경륜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바울의 열네서신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좋으나 그분 밖에서는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들어올리는 인간적인 관념에서 신성한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신성한 관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